요한일서 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셔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는가를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그러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 자기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유혹들을 많이들 받게 됩니다. 나한테 신앙이 있는 것이 확실하냐,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들을 좀 많이들 가지죠.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자기를 확인을 해야 뭔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가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그 어떤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려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에 뭔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또 많이들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그렇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속을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확실한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전부 다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야 우리의 속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내 속 가지고는 내가 나를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을 나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로 확실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그 확신을 사실 자신도 갖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또 확인하려고 하면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흔들림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그 흔들림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좀 고정이 되고 이제 안정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흔들림에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서 자신의 신앙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에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 나는 이렇게 사니까 믿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확인하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강조했던 것은 그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라는 것,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내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물 과연 내가 받았을까, 항상 이런 쪽으로 관심이 흘러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큰 그 약점이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확인이 좀 되어버려야만이 속이 좀 시원해지고 안심이 되고 분명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가 볼 때에 사람이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조차도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이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여러분께 주어졌을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180도로 확 바꿔놔버린다면야 믿음이 확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빈다게 만들어주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보배가 있다 해가지고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뒤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질그릇 자체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은 보배를 내 속에 담고 있을 뿐이다. 그 자체가 다를 뿐이라는 얘기죠. 신자는 믿음을 그 속에 담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내가 속에 담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행동, 다른 어떤 실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을 자꾸 이어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스스로 흔들림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그 결과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담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우리의 삶이 또 좀 다른 사람과 좀 전과 뭔가 다른 모습이 나아진다면은 그건 믿음이 있기에 자연히 그냥 맺어지고 있는 하나의 흔적들로 그렇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걸 내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맺어지는 그것들을 자꾸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행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신자가 할 일이 뭐냐면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 그게 믿음이 있는 신자의 할 일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분명한 구분이 되는 것을 그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지금껏 그 강조를 해왔단 말이죠.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신자 아닌 자의 증거물로 분명히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누구나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은 아닙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만이 사랑으로 인정될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으로 지금껏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담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것이다. 그걸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처음으로 되돌려 놔버립니다. 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 앞에 4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증거되고 나타나고 알게 되어진다. 그런 말을 지금껏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 뒤바꿔 말해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안다. 그렇게 말해왔던 사도가 이제는 말을 바꿔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형제 사랑으로 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형제의 사랑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후로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뭘로 합니까? 형제 사랑으로 안다. 뭐냐 말이죠. 결국 한 자리에 빙글빙글 도는 그런 말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상당히 모순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말을 지금 사도가 5장에 들어와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하기를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했습니까? 결국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를 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대개에서는 생각하지도 아니한 채 내가 형제만 사랑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되는 줄로 또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형제만 사랑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착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한 의도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라면 본문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떤 의도로 하나님 사랑을 말을 하고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든 형제 사랑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랑을 믿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지 못하고서 이걸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라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걸 의미한다겠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내신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또 함께 하나님에게서 난 그러한 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1절의 내용이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지를 아니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문제를 형제와의 사랑 관계에서 생각지를 않았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을 거라 그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형제 앞에 내 걸 자랑하고 이러한 그 행위가 실컷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교회와 연관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잖아. 이러한 그 의도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자신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만 생각해버리는 것. 이건 잘못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일대일 관계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또 형제를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도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형제에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도외시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형제한테 잘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사도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잘 거짓말이다. 그런 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도가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눈의 강조를 그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것으로 사도가 그 말을 다 끝내버렸다면 어떤 오해를 했겠느냐? 앞서 말한 대로 그럼 내가 형제한테만 잘하면 되겠네? 또 이런 식이다 그 말이죠. 결국 초점을 갖다가 내가 형제한테 어떻게 잘해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좋을 것인가? 이러한 식으로 또 나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내가 형제한테 뭘 했는가? 이렇게 내가 한 걸 잡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평가하고 자기를 보지를 말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실천과 행동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냐 이러한 그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길을 걸어가는데 뭐 거린이 있다고 합시다. 앞에 그릇 내놓고 동전을 기다리는 그런 거린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뭔가 동전이라는 게 던져주고 가야만이 좀 마음이 떳떳해지는 여러분 그런 느낌을 안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렸다. 좀 마음이 찜찜하지를 않습니까? 야, 이건 내가 좀 사랑이 없는 게 아닌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거린에게 동전 던져주는 그런 실천과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린에게 뭐 돈 주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사랑을 판단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2절이란 말입니다. 자, 2절 다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것으로 자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형제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실천,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것이고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계명 지키는 게 형제를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고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게 실천, 이게 계명 지키는 게 아닙니까? 뭐 이러한 그 생각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뭔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 계명은 가벼운 게 되는 것입니까? 무거운 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질문인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형제한테 어려울 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뭔가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은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냐 가벼운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무겁습니까? 가벼운 것이 가볍습니까? 뭐 안 해봐서 모르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께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계명이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내가 그 계명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신이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란 말이죠. 그럼 뭘 하란 얘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그걸 실천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짐이냐 짐이 아니냐, 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내 속에서 내 소유를 지키고 내 걸 아끼는 그 마음이 그 계명 지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 말이죠. 결국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해놓고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계명이 뭐냐? 그게 아니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가볍다는 얘기죠. 그 계명 가벼운 것이다. 계명이 무거워질 때 어떤 경우라겠습니까?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볼 때에 그 계명은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께 다가올 수밖에 없다겠습니다. 계명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야, 계명 참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계명이 얼마든지 내가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일 때에는 가벼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나 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이건 우리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사랑한 자식을 몽땅 죽여버렸다.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이 나겠습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가벼운 것으로 절대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게 손해가 되어진 결과가 나올 때 그 계명은 여러분께 엄청나게 무거운 짐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계명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책감이 여러분께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나아버린다는 얘기죠. 사람은 자기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확인을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게 죄책감을 가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죄책감 가진다 그 말이죠. 그 죄책감이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주 한심스럽게 여기는 것, 그게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한 자기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확인하고 돌아보고 자기 실천의 문제를 자기를 점검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형제의 사랑이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보고 죄책감 가지고 자기를 심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다른 형제를 보면서 그다 행동을 보고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형제의 사랑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건 신자에게 죄책감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신자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해요.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해가지고 스스로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실천해라. 실천을 유도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계명은 가볍습니다. 왜 가벼우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바라본 율법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바라본 율법의 세계는 몽땅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세대,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세대라 그 말입니다. 그런 세대를, 그런 자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가 율법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떳떳해지는 것이 아니란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또 내게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는 그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기쁨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 행하지 않는 그걸 배우라는 얘기죠.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할 때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신앙이 훌륭해지기 위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게 무거움으로 우리를 억누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천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행동을 보고 평가하고 심판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란 얘기예요. 그러니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형제 사랑이다. 계명 지킨다는 것은 실천이 아니고 나의 몸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사랑을 내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못남과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그런데도 이러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깝게 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란 그게 형제 사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실천의 문제로 보지 말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그가 바로 신자고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을 날마다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날을 부르시고 그런 날 위해서 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곱게 간직될 거란 얘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못남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저희들을 항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피 흘리심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 속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우리가 만나고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내 심령이 푹 빠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